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12장. 이렇게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끈기 있게 달립시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로부터 떼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그렇듯 심한 미움을 받았으면서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버리거나 용기를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애써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고 하신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잊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꾸짖으신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두 꾸짖으신다. 그러니 어려움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에게 훈련받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훈련시킨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두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당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잠깐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든 받을 때에는 기쁘기보다는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나중에 바른 삶에서 오는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 늘어진 팔을 들어올리고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길을 걷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뚝거리던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조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나 에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는 한 끼니를 위해 맏아들의 상속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나중에 이 복을 받고 싶어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어둠과 흑암이 뒤덮이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리는 산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는 나는 겁이 나서 떨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에는 수천 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의 즐거운 모임이 있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들의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새 계약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였지만 그분의 피는 죄의 용서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견고한 사람을 거역한 죄로 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서 견고하시는 분께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9장. 메대족 속 아수에르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뢸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 이레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 이레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아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 에덴 이후 범죄한 인류는 선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하여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신 후에도 이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계속 구원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율법 자체를 자연인은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라는 야고보를 통한 가르침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육신의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과 말씀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입장에서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모범을 소개하시면서 이러한 순종과 지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연약함 뿐입니다.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언제나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합니다. 드림도 지킴도 분부하신 모든 것을 드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 경계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28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읽고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순종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만은 말씀은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삶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열어낼 뿐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즉 삶으로 말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입으로만 요란한 경우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이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부는 가르쳐지고 그 가르쳐진 교훈은 반드시 지키도록 주어졌는데 그 가르침 받은 어느 부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있고 없음을 판가름나게 합니다. 특히 여기 지키게 하는 방법은 가르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받은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지킴에 앞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은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르침을 받아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교훈과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신앙적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게 들은 바, 사도들 통해서 들려진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타락하지 않은, 강건한 이런 것들을 말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을 지킨다면 거기에는 약속도 소망도 없습니다. 왜곡시키거나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교훈을 받고 지키는 것은 생명과 영원과 연결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즉 맡긴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는데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보다 나은 공정한 좋은 정직한 충족한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는 모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들 뿐입니다. 그게 다 다른 것을 섞었을 때 일그러지고 못 쓰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지켜왔다면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주 예수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에 말씀을 이런 입장에서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지킴에 있어서는 쉽지 않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서는 쓰나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꿀같이 꿀송이같이 달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는 쓰게 되는 힘겨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 그럴 때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물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해주실 약속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예수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실제적인 삶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의 간격이 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실천되지 않은, 지켜지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연약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아니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담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더 강하게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냥불을 켜는 것 정도로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를 성령께서 아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르침받은 진리만큼 생명의 약속을 지킴으로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세주는 유대 민족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별이 떠오르기 전에도 온 인류는 자신만의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구세주를 완전한 학문적 스승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상적인 통치자가 구세주라고 기대했습니다. 약소민족에게는 구세주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로부터 구해줄 정복자이자 정의를 베푸는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으로 예수는 자기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민족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온 인류가 고대했던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갖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곧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더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를 위해, 곧 우리를 위해 이때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동물 희생자사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자사를 위한 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를 흘린 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우리 세대는 역사상 유례 없이 무언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맙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만큼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박탈당하고 금지당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주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관한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하필이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곧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